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레인으로 여기 중고등학교 목사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1일에는 중고등학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아직 가입하지 못하신 분은 시간이 있으니 가입해 주시기 바라고 이 중고등학교 컨퍼런스에 많은 아이들이,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는 어려운 가족을 위해서 학원품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저희 교회에서 블록 파티가 있는데 학용품을 도네이션 하고 싶으신 분은 블록 파티에서도 도네이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 웹사이트 다시 디자인이 됐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언제라도 웹사이트에서 많은 인포메이션을 가질 수 있습니다. 9월 8일에는 저희 교회의 Before Podcast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한 9월 8일 같은 날에 부모님 커넥션 이벤트가 있습니다. 더 인포메이션을 얻고 싶으시면 저희 새로 디자인한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한 뒤에 브랫 목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는 아버지의 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께 영광 드리고 또 우리 자신이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어디에서 시청하시든지 오늘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또한 오늘 비버튼 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에게 특별히 환영 인사를 드립니다. 매주 우리는 성경에서 무언가를 풀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어떻게 교차하는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격려를 받거나 깨달음을 얻거나 심지어 무엇에 의해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게 되고 그가 우리를 창조한 사람이 되는 것이 큰 바람입니다. 현재 우리는 신약 성경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누가라는 사람이 쓴 책으로 교회가 어디에서 어떻게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도록 부름받았는지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매주 이 시리즈는 우리가 찾는 문화적 순간과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의 문화적 현실을 살펴보면서 제가 발견한 목회적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께 미리 말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은 특정한 방법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진실하고 사실이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돌보게 하는 우리가 소유해야 할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불안정한 세상에서 우리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폭풍을 뚫고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황에 감정적으로 끌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우리가 정치적 이야기에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제가 목사로서 저의 가장 큰 소망 중 하나는 이것들이 여러분을 가르치길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이 질문에 답하는 우리를 중심으로 합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사울과 실라는 암미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거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평소의 습관대로 회당에 가서 세 주간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증거하였다. 그들 중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으며 또 수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빈들도 믿었다. 이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은 장터에서 깡패들을 동원하여 떼를 지어 다니면서 그 도시를 소란케 하고 바알과 신라를 사람들 앞에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을 덮쳤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찾지 못하자 그들은 야손과 신자 몇 사람을 그 도시의 당국자들에게 끌고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세상을 온통 소란케 하던 사람들이 이곳에도 왔는데 야손이 그들을 자기 집에 맞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황제를 거역하고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군중들과 그 도시 당국자들은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당국자들은 야손과 다른 신자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놓아주었다. 여기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바울이 필리피아에 가서 그의 경험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의 전환의 역동적인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데살로니카 또는 현재의 테살로니키라는 곳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곳은 마케도니아로 알려진 지역이었으며 그들이 빌립보에 있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것은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꽤 미친 듯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폭동들도 있고 뇌물도 있었고 비난도 있었습니다. 매우 혼란스러운 환경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이제 이것은 새로운 교회의 시작 방법에 알맞지 않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이 받아들여질 줄지 궁금해지는 시작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받아졌습니다. 방금 읽은 내용으로 시작했는데 데살로니카의 교회는 번성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에 대해 이해에 대해서 그들이 강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것들은 우리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묻는 종류의 질문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답은 6절과 7절의 갈등과 비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3주 동안 시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갔습니다. 성경을 토론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야기가 말합니다. 그들은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받고 일어나야 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왜 이것을 말했을까요? 거기에 고통을 겪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일을 하신 것을 증명하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이것은 6절과 7절에서 비난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건 그렇고 그것은 거짓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5절에서 유대인들이 질투심이 많았고 그들은 폭노들이 사악한 사람들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점은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너무 질투해서 말썽꾸러기 남자들을 모아서 거리에 갱단 폭도를 형성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추고 이 장면을 포착해야 합니다. 여기에 독실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실한 그들은 기독교인을 쫓고 있습니다. 유대교에 대한 이해에 대한 위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독실한 유대인들은 그들의 순수한 종교를 보존하기 위해 폭도들의 악한 사람들과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폭도들과 독실한 유대인들이 악한 사람들과 함께 언제부터 팀원이 되었습니까? 그들은 왜 함께 팀을 이뤘을까요? 이해상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종 그런 듯이 비정상적이거나 일관되지 않은 동맹의 존재는 그 동맹의 사람들에게 대 뭔가를 알립니다. 예를 들어 어떤 그룹이 합쳐진 경우 누군가가 두 개의 중 더 적은 악이, 악도 아직도 악입니다. 부정한 동맹의 정당화 또는 설명은 그 자체로 그들이 원래의 그룹에서 떠났음을 말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 충돌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로 두 그룹이 같은 것을 원하면 어떨까요? 그것은 이 시나리오에 대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들의 비난 수준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찾지 못하자 그들은 야손과 신자 몇 사람을 그 도시의 당국자들에게 끌고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세상을 온통 소롭게 하던 사람들이 이곳에도 왔는데 야손이 그들을 자기 집에 맞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황제를 거역하고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를 보면 여긴 비난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고 말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생활 방식을 망쳐놓았다고 말합니다. 또 그들은 바울을 가르쳐 사람들의 안락함을 망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일을 뒤섞어 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사적일 때 흥미로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로마인의 압제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로마의 감성에 호소할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카이사르 법령을 어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말합니까? 그들은 어떤 근거로 이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카이사르의 칙령에 반대하는 바울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로마인들이 예수님이 사람들이 숭배하는 또 다른 신에 대한 대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로마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신을 숭배했습니다. 로마인에게 신이 더 하나 있다는 것은 그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뉘앙스, 이 작은 섬세함으로 로마 통치 지역의 냄비를 자극할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제시할 때는 그를 왕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메시아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왕의 왕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은 파괴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상관없는 다른 왕이 있습니다. 언제든 이 땅을 다룰 수 있으며 그 왕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비난은 사실입니다. 바울은 참으로 카이사르의 법령에 반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필수적인 진리를 드러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고 유익합니다. 오늘날 우리와 같은 시대에 살면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뜻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고 그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에게 당신의 충성을 맞춰야 합니다. 당신은 여러분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일부입니다. 새로운 국가에 속합니다. 국경에 묶여 있거나 사람의 지배에 의해 지배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이끄는 지리와 문화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긴 충성도가 변경됩니다. 충성을 바꾸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당신이 교체하는 왕과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충성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과 영혼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일이 정결되지 않습니다. 정결에서 벗어나 영혼이 시들기 시작하는 영혼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다른 두 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세 가지 선택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두 왕은 우리의 자신과 정치입니다. 이것은 지나치게 단순하게 들 수 있지만 몇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왕.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왕으로 섬깁니다. 현대적 가치는 표현적 개인주의라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유라고 부르는 것은 제 할아버지가 태평양 남부에서 싸웠던 자유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유를 정리하는 방식은 사실 표현적 지나친 개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개인주의는 매우 널리 퍼져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인간성을 실현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Fleetwood Mac이 노래한 대로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에서 우리에게 부과되는 적합성 희생에 저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저항은 우리 내부에서 와야 합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최고의 좋고 중요한 것은 다음 세 가지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의 자유. 두 번째, 행복. 세 번째, 자기 표현. 이러한 가치의 결과로 우리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개인적인 생각과 욕망을 지원하기 시작하고 이러한 욕망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개인적인 자유를 줄 것을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을 원합니다. 자기 표현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사회 전반이라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길을 생각하는 그룹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모든 개인 센터가 오늘날 널리 퍼진 철학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저는 팀 켈러가 쓴 말을 좋아합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 흡수보다 당신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내가 증명하고 있는지, 나는 성공하고 있는지, 실패하고 있는지,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자기 흡수보다 우리를 더 이상 분해되는 것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전쟁을 합니까? 왜 계급투쟁을 합니까? 가족이 왜 파괴됩니까? 우리 관계가 끊임없이 폭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중심의 어둠입니다. 우리 자신의 중심, 우리 자신의 왕이 되기로 결심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떨어집니다.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의 충성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할 때 일어나기 시작하는 정렬이 있습니다. 방금 설명한 모든 것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직면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대에 짧은 기간 동안 영어를 가르치러 벨리즈로 여행을 갔습니다.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벨리즈를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스윙다리라고 알려진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루에 두 번씩 남자들이 다리 위로 올라가 손으로 키가 큰 보트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리를 도로의 수직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한 시간이 정도 지난 후에 도로와 일치하도록 다시 크랭크를 내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과 충성심을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이 다리가 배가 지나갈수록 마치고 차가 지나갈수록 마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과 충성심을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우리는 다음 같은 세상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완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은 우리 이야기의 자신의 왕, 우리가 왕이 됩니다. 그것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의 길을 갖고 우리 자신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수세대 동안 가지고 있는 것을 인용하는 것을 듣습니다. 가장 큰 계명을 무엇인지 물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설명하는 것을 들으십니까? 그는 예수님과 일치하는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취소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애정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힘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 그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은 기쁨을 가져오는 소식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누가가 사용했을 때 의미가 있었지만 종교적인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일상적인 뉴스가 아니라 역사를 만들고 삶을 형성하는 뉴스를 의미합니다.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침공을 받고 그리스가 마라톤 대전에서 승리했을 때 도시의 좋은 소식을 선포한 정령 전도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싸웠고 우리가 이겼고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복음은 역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발표입니다. 여러분의 상태와 위치를 영원히 바꿉니다. 바로 거기에서 기독교와 모든 종교 또는 시스템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나 시스템의 핵심은 조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는 즐거운 소식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고 생각을 새롭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뉴스, 궁극적으로 우리의 힘에 집중합니다. 궁극적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왕좌에 앉히는 것은 뉴스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왕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말했듯이 우리의 정치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언급하는 것은 비판적이고 의도적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에는 왕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들은 특정 왕국에 삽니다. 시민권, 당신의 여러분의 충성도, 여러분의 의무는 왕에게 비치고 있으며 그의 왕국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왕국이나 왕에 대한 충성을 설명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배신입니다. 예수님 왕국의 식민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석자이지만 그의 왕국의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는 마태복음 10장 15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 마을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을 양을 이리 때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라.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할 것이다. 그 다음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의 요새라도 파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경결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는 무기로 우리는 여러 가지 헛된 이론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사상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은 누가복음 20장 25절입니다. 예수님이 황제인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하고 말씀하셨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왕국의 사이에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지상 사람들이고, 그리고 현실의 지상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늘의 존재입니다. 저는 미국의 정치적인 관점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은 너무 보수적이어서 자유주의자들의 분노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 예수님은 너무 자유로워서 보수주의자들의 분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왕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정당한 정치가 다른 왕국의 정치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정치는 좋은 법과 더 나은 법을 제정하거나 투표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은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을 원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교회는 정치적 대안을 제공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제3자 옵션입니다. 상호 참여와 정의를 모델로 할 때 우리가 평화를 위해 일하고 건강을 구축하고 결혼을 살리고 우리가 돌보고 섬기고 사랑할 때 그것은 세상에 다른 방법이 있음을 알리고 대안을 제공합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비난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왕, 예수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왕좌에 있을 때 우리의 어떤 문화 제한의 것보다 큰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과 경제를 초월하고 모든 종류의 폭풍을 극복합니다. 예수님이 왕좌에 있을 때 나의 기쁨, 나의 평화, 나의 삶은 더 이상 정치적으로 좌우되지 않고 우리는 왕국에 의해 좌우되고 왕국의 시민권을 즐길 수 있습니다.